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B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궁은 18일 발표에서 분리주의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에 이틀 연속으로 폭격이 증가했다며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휴전 상황을 감시하는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지난 17일 하루에만 190건에 달하는 휴전 위반이 보고됐다며 이는 하루 앞선 16일 24건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현재 돈바스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매우 우려된다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그리고 서방 측은 돈바스에서의 긴장 고조 상황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부실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 정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우크라이나 정부국의 공격 위험을 이유로 관내 주민들을 러시아로 대피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최근의 증거들은 러시아의 침공은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자신은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이를 막기 위해 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현재 러시아가 자국의 병력을 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향해 군 병력과 탱크, 비행기 등을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제기하고 있는 위협은 단지 우크라이나를 향한 것만이 아닌 전 세계를 향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이날 블링컨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블링컨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이에 러시아 측에서 날짜를 건네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8일 에이브럼스 탱크 250대를 폴란드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폴란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당초 러시아의 측면에서 더 강해진 나토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브럼스 탱크 판매 계획을 밝히며 오늘 정확히 그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에이브럼스 탱크 구매를 통해서 미국군과 폴란드군 사이의 상호 운영성을 강화하고 양국과 그리고 나토 동맹들 간의 합동 억제 노력도 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 신문은 미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최근 추가 파병하기로 한 4,700명 규모의 미군 병력이 지난 17일 모두 폴란드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7일 이란이 진지함을 보인다면 핵합의 복원 협상 타결이 임박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AFP통신에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재개된 핵합의 복원 협상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중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란이 진지함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JCPOA, 즉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에 상호 복귀하는 데 있어서 며칠 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고 또 도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범위를 넘어선 그 어떤 것이라도 합의 복원 가능성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 나라는 지난 2015년 이란과 핵 합의를 맺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장녀 이방카 트럼프에게 선서 후 증언을 명령했습니다. 아서 앤 고런 대법원 판사는 17일 2시간에 걸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들과 레티디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측에 대한 심리 뒤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앤 고런 판사는 뉴욕주 법무장관은 기업체의 금융사기 가능성에 대한 징후와 관련해 몇몇 주요 인물들에 대해 선서 아래 신문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부동산 관련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마녀사냥식 정치보복이라며 무효화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주 내로 증언대에 서야 합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벨기에의 새 여권이 화제입니다. 지난 1월에 처음 공개했고 지난주부터 발급을 시작했는데요. 비자와 출입국 확인 도장을 찍는 속지를 만화 그림으로 채웠습니다. 멋지다, 훌륭하다, 갖고 싶다, 이민 가서 시민권 따면 그 여권을 가질 수 있는가.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여권은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행정문서죠. 만화는 재미로 보고 또 즐기는 생활문화이고 상품인데 언뜻 생각하면 둘의 무게감이 상당히 다릅니다만 만화를 제9의 예술이라고 부르는 벨기에로서는 가장 벨기에다운 문화 상품을 잘 선택했고 또 멋지게 표현했다는 평가입니다. 자, 짙은 갈색 표지의 벨기에 새 여권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진과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첫 속지부터 빨강색, 흰색 격자 무늬의 친근한 로켓 그림이 보이고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듯한 새로운 만화 그림이 이어지는데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한다는 벨기에의 국민 만화 땡땡의 원본 사포화가 있고요. 1950년대 말에 처음 나왔고 60년대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됐고 또 할리우드 영화에도 등장했던 작고 파란 몸의 스머프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의 실은 지구본 위를 거리면서 손을 내미는 스머프의 모습도 인상적인데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벨기에의 새 여권은 첨단 기술을 더해서 봐야 그 진면목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보면은 선과 면으로 된 만화 같은 그림이지만 자외선, 그러니까 UV광을 비추면 인물의 표정도 살고 자세한 입체감이 드러나는데요. 새 여권에 벨기에의 문화적 자부심과 세계적 수준의 위조 방지 기술을 구현했다는 것이 벨기에 외무장관의 설명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결하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관련 자금에 대한 해제를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지금 그 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자세한 상황 짚어봅니다. 또 오늘 뉴스 속 인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19일 토요일 북한은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절기상 우수입니다.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 평양과 신의주, 수풍 개성은 오후에 맑아지고요. 오전에 눈은 평안북도 구성, 자강도 강계, 황해도 영현, 평양과 남포 쪽으로 1에서 5cm 정도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후에는 자강도 강계로 계속 이어지고요. 함북 청진, 김책에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 삼전과 장진의 기온이 영하 19도까지 떨어집니다. 해산이 영하 16도, 중강 영하 17도, 청진이 영하 6도고요. 함흥이 5도입니다. 평양이 영하 15도네요. 신의주가 9도, 영하 9도, 개성이 영하 6도입니다. 원산 장전 아침 최저 영하 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삼전이 영하 12도까지 오르겠고 해산이 영하 5도, 중강 영하 3도, 청진 2도, 평양 0도, 신의주가 영하 2도고요. 개성이 4도입니다. 그리고 함흥과 원산 장전이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산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역시 종일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서해도 앞바다 쪽은 1에서 2.5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미러 외무장관이 다음 주에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가 테러 격퇴전을 벌이던 아프리카 말리에서 군대를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0일에 폐막을 앞두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수장이 다음 주에 회동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다음 주 유럽에서 회동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늦게 트위터에 양국의 외무장관이 다음 주 후반에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수장의 만남은 어떻게 성사가 된 겁니까?
네, 토니 블링컨 장관이 앞서 이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라브로프 장관에게 다음 주에 유럽에서 만날 걸 제안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현 위기 사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교와 대화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라브로프 장관이 응한 건가요?
네, 프라이스 대변인은 약 1시간 후에 다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다음 주 후반이라는 일정을 제안했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일 러시아가 수일 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러시아는 결코 외교에 진지하지 않다는 게 분명해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수일 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오하이오주를 방문하기 위해서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한 기자 질문에 매우 높다면서 수일 내 러시아의 침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러시아의 위협이 여전히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군대를 전혀 철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로 이동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거짓 구실을 만들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징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의 유엔 안보리 연설 내용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도 수일 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상할 수 있으며 러시아가 침공 구실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안보리 연설은 당초 예정이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블링컨 장관은 지금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보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이라면서 자신이 참석한 건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막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요구한 이른바 이 안전보장한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가 17일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 존 설리번 대사를 러시아 외무부 청사로 불러서 직접 서면 답변을 전달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려왔다면서 서면 답변이 워싱턴으로 오고 있는 중이고 아직 읽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그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고요. 일부 매체들이 러시아 외무부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공급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군사 고문 등의 인력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추가 확장 포기, 그리고 중유럽과 동유럽 등지에 배치된 나토 병력의 철수도 요구했습니다.
기존의 주장을 거의 뭐 반복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와 함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합의할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군사 기술적 성격의 조처를 포함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주재하던 미국의 고위급 외교관이 추방됐다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의 바트 고번 부대사가 지난주에 추방됐다고 미국 국무부가 17일에 발표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조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고 긴장 고조 행위로 간주해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부대사라면 대사 다음직이죠?
네, 맞습니다. 고먼 부대사는 러시아에 3년 넘게 있었고요. 비자도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고먼 부대사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미국 측의 워싱턴 주재 러시아 공사와 참사를 근거 없이 추방한 것에 대해서 마땅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긴장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반군은 17일에 이어서 18일에도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포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이 돈바스 지역에서 시작될 거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친러 반군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으로 삼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국제사회 움직임도 함께 보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 영국과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서방의 주요 지도자들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고요. 또 다음 주 24일에는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가 아프리카 말리에 있던 병력을 철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까?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7일 아프리카 말리에 주둔한 프랑스군이 철수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프랑스군이 왜 말리에 주둔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프랑스는 옛 식민지였던 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사헬 지역에 세력을 확장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대테러 작전을 벌여왔는데요. 이를 위해서 말리 등 이 사헬 지역에 군대를 파병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 작전을 다르칸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말리에 들어간 건데 프랑스군이 말리에 들어간 것이 그러니까 꽤 시간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에 들어갔으니까 9년 만에 철군하는 셈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말리에 있는 기지를 앞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모두 폐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프랑스군이 어느 정도나 말리에 주둔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현재 4,300명이 사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2,400명은 말리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사헬에 주둔하던 이 프랑스군의 인명피해 소식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53명이 이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 전사했는데요. 이 가운데 48명은 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네, 자, 9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프랑스가 말리에서 철군하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말리와의 관계가 크게 악화됐기 때문에 철군하게 됐습니다. 프랑스와 말리 관계는 지난 2020년 8월에 말리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후에 크게 나빠졌습니다.
말리는 지금 그러니까 군부가 통치를 하고 있는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말리 군사정권이 군정 연장 문제를 두고 프랑스와 갈등을 크게 빚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략과 목표를 공유하지 않는 통치 집단과는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관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프랑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리를 비롯한 사헬 지역에서 완전하게 뿌리가 뽑힌 상태는 아닙니다. 특히 기니만 지역에서는 새로운 극단주의 반군의 위협이 대두되고 있다고 프랑스 AFP 통신이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프랑스는 이제 사헬 지역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군을 사헬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재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말리 철수가 바르칸 작전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면서 프랑스는 여전히 니제르나 기니만 등 다른 사헬 지역에서 테러 조직들과 싸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대회가 이제 거의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죠?
네, 오는 20일로 24회 베이징 동계 올림픽 대회가 막을 내립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은 18일 대회를 결산하는 성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바흐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바흐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회를 치러야 했다면서 이번 대회는 이미 성공한 대회라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또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선수들의 높은 경기 수준을 봤다면서 이는 올림픽 정신을 충분히 구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대회에서도 이 금지 약물과 관련해서 큰 파문이 있었습니다.
네,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ROC의 피겨 종목에 출전한 카밀라 발리에바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주에 이 발리에바 선수는 러시아 팀 피겨 단체전에서 4회전 착지에 성공하면서 러시아 팀에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발리에바 선수에게서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메달 수여식이 연기되는 등 파문이 일었습니다.
네, 그래도 발리에바 선수가 개인 종목에는 그대로 출전을 했죠.
네, 세계 반도핑 위원회와 IOC 제소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출전을 허락하면서 개인 종목에 출전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그러자 IOC는 이 발리에바 선수가 메달을 따면 메달 수여식을 하지 않겠다고 반발했고요. 또 피격계를 중심으로 다른 선수들에게 불공평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발리에바 선수는 17일 프리스케이팅 연기 도중에 네 번이나 넘어지는 부진을 보이면서 종합 4위로 물러났습니다.
예. 자, 바흐 IOC 위원장은 이번 파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바흐 위원장은 발리에바 선수의 경기 운영을 보면서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파문은 15세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중압감이라고 지적했고요. 또 경기 후에 러시아 코치진의 냉담한 반응은 최악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도핑 문제와 관련해서 반도핑기구 또 각 종목 국제연맹들과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여자 피겨 싱글 종목은 특히 동계올림픽의 꽃이라는 그런 수식어도 있는데 자, 그러면 금메달은 누가 받았습니까?
네,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ROC의 안나 셰르바코바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은메달 역시 ROC의 알렉산드라 트루소바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동메달은 일본의 사카모토 가오리 선수가 받았습니다.
네, 올림픽 경기에 이모저모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 대회에 중국 대표로 출전해 화제가 되고 있는 미국계 구아이링 선수가 18일 프리스타일 하프파이브 결선에서 95.25점을 받아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구아이링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빅에어와 하프파이브 금메달, 슬로프스타일 은메달까지 3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편 하키팀 최다 우승국인 캐나다는 남자 8강전에서 스웨덴에 0-2로 패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캐나다 남자 하키팀이 올림픽 4강에 오르지 못한 건 2006년 토리노 대회 후에 처음입니다. 반면에 캐나다 여자 하키팀은 17일 3-2로 미국을 누르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메달 집계 상황도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노르웨이가 금메달 15, 은메달 8, 동메달 11개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독일이 금 10, 은 7, 동 5개로 2위, 미국은 금, 은 각각 8개, 동메달 5개로 2위입니다. 한국은 금 2, 은 4, 동 하나로 14위에 올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법원의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이 직접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미 연방 상원에서 임시 지출안이 통과되면서 정부 부분 폐쇄 위기를 다시 한번 넘겼습니다. 플로리다주 의회 하원에서 새로운 낙태 제한 법안이 통과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군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와 딸 이방가 트럼프 씨도 뉴욕주 검찰의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17일 뉴욕주 법무장관이 발부한 소환장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상황부터 알아야겠군요.
예, 아서 앤고론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욕주 법무장관은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금융사기 가능성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발견하며 일부 주요 주체들을 대상으로 선서하에 심문할 수 있는 분명한 권리가 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앵고론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 그리고 뉴욕주 법무장관실 측과 2시간 동안 심리를 가진 후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뉴욕주의 검찰이 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겁니까?
트럼프 일가가 금융권 대출과 보험 적용의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자산의 가치를 부풀리고 또 탈세를 위해선 자산의 가치를 줄였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의 이 탈세와 금융사기 의혹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19년 3월에 시작됐는데요. 관련 수사의 일환으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지난해 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던 겁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에 불응을 했던 거군요.
네,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법무장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부당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환을 거부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네, 자 17일 심리가 열렸습니다. 양측이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예,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측은 수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업체가 대출과 해제 혜택을 세제 혜택을 얻기 위해서 골프장이나 초고층 빌딩 같은 자산의 가치를 사기 또는 오해 소지가 있도록 사용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주장을 내놨습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업체와 관련해 현재 형사조사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면책특권을 주지 않고 형사대배심 앞에 증언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 주법을 우회하기 위해 뉴욕주가 부적절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사업체에 대한 수사가 또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지금 트럼프 그룹에 대한 부동산과 금융 쪽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민사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와 별도로 뉴욕시 맨해튼 지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 형사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이 맨해튼 검찰은 지난해 트럼프 그룹의 앨런 와이스버그 전 최고 재무책임자를 탈세 혐의로 기소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가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수사를 담당하는 변호인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형사 수사에 주어지는 면책 특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임스 법무장관이 형사 수사 증거를 모으기 위해 민사 수사를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AP통신은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사 소송 과정에서 증언한다면 맨해튼 검찰이 감독하고 있는 형사 수사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그 자녀들도 소환 대상인데 입장이 어떤가요?
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와 이방카 트럼프 씨 변호인은 이날 심리에서 이 자신의 의뢰인들이 맨해튼 법원의 형사 수사 대상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법원 판결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이 우리의 적법한 수사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정의가 승리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전체 반응도 봐야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항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은 21일 안에 법정에 서야 하는데요.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해당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성명을 내고 자신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 뉴욕과 그 너머에서 눈부신 업적을 이룬 위대한 기업에 대한 엉터리 수사라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인종적 동기의 마녀 사냥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 위기를 또다시 넘겼네요.
그렇습니다. 연방상원이 17일 연방정부 임시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찬성 65표 대 반대 27표로 통과한 건데요. 임시지출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임시지출안 기한은 오는 3월 11일까지입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정부가 임시지출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2022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에 시작이 됐지만 아직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작년 9월 30일, 의회는 극적으로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셧다운 사태를 막았는데요. 일단 작년 12월 3일을 연장 시한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최종 지출안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다시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시한이 바로 18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18일까지 임시 지출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의 부분 폐쇄, 그러니까 셧다운 사태가 벌어질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연방정부를 운영할 지원금이 끊기면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연방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될 상황이었는데요. 임시 지출안 통과로 이런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보통 이 셧다운 사태에 위기가 닥치면은 정가도 아주 긴장을 하고요. 언론도 아주 대대적으로 관련 보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아주 조용하게 임시 지출안이 통과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AP통신은 올해 중간 선거가 있고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대치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은 정치적으로 타격이 될 것으로 양당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민주당 소속의 패트릭 레이히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표결 앞두고 진행된 토론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은 무분별하고 쓸모없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어떻게 보일지 상상이 되 냐며 야당인 공화당의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예. 자,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안들은 뭐가 있습니까?
예, 우선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의무화, 정당에 따라서 확연히 의견이 갈리는 사안인데요. 한예로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리 의원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군대 내 백신 의무화와 연방정부 공무원,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처리하지 않으면 지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자, 코로나 방역 지침 말고 또 합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예, 군사비 지출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은 군사 부분과 비군사 부분을 같은 수준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비군사 부분 지출을 좀더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플로리다주 의회 하원이 새로운 낙태 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주의회 하원이 16일 새로운 낙태 제한 법안을 78대 39로 승인하고 이를 상원으로 보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기존의 2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낙태 제한 시기를 기존보다 9주나 앞당겼습니다.
네. 자, 법안에 따르면요. 임신 이후 15주가 지난 산모는 법적으로 아예 낙태를 할수 없는 건가요?
네, 바로 뭐 일부 예외가 있긴 합니다. 산모가 목숨을 잃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인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 또는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의 위협을 안고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으로 임신한 경우는 이런 예외 상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과 또 공화당은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예, 다나 트라블 씨 공화당 소속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은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생명을 포기하는 건 비양심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번 법안에 반대한 로빈 바틀맨 민주당 소속 주 하원 의원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건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바틀맨 의원은 만약 11살짜리 소녀가 강간당한 뒤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15주 이후에 알게 됐다면 이 법에 따라 낙태할 수 없게 된다며 이 법안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플로리다주에는 이 낙태를 시술할 수 있는 이른바 낙태 클리닉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까?
이 낙태권리 지지연구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가 지난 2017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는 65개의 낙태시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미국 남부지역의 다른 주들에 비해 3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예. 자, 플로리다주에서 이번 법안 처리는 앞으로 또 일정이 남아 있죠.
예,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졌습니다. 플로리다주는 공화당 우세 지역인데요. 로이터통신은 조만간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고 공화당 소속인 론 드센티스 주지사 역시 이 법안에 서명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 통신은 그러면서 오는 7월쯤에 이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자 플로리다주 말고도 최근에 다른 주에서도 이 낙태 제한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15일 애리조나주 상원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주 하원 역시 임신 15주가 지난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제한법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텍사스 주인가요?
그렇습니다. 텍사스 주는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한 소송도 진행이 됐는데요. 텍사스 주가 낙태 단속이나 처벌 주체가 개인이 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 주의 낙태 제한법이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했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낙태 제한법 시행을 한 이후에 낙태 건수가 아주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텍사스주 보건당국 발표에 따르면 낙태 제한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보고된 낙태 건수는 2,200건이었는데요. 이는 전달인 8월에 5,400건보다 60%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 낙태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법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죠.
그렇습니다. 미시시피주는 지난 2018년 임신 15주 후에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낙태제한법 시행이 들어갔는데요. 자, 이것이 반세기 전에 나온 로데웨이드 판결, 그러니까 임신 23주에서 24주가 되기 전에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한 판결에 위배된다며 소송이 제기됐고요. 결국 연방대법원에까지 올라갔는데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구두변론이 있었습니다.
네. 자,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현재 대법원은 총 9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진보 성향입니다. AP통신은 대법원이 지난 변론에서 이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법을 지지할 것임을 암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50년 동안 이어진 로데 웨이드 판결이 번복되는 만큼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대법원의 판결은 오는 6월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동결 자금을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 사용 용도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아프가니스탄 동결 자금의 성격과 논란 배경을 짚어봅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보유 자산.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함락했을 당시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탈레반 손에 넘어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인 다 아프가니스�an 은행 DAB가 보유한 자산은 약 90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즈말 아흐마디 당시 중앙은행 총재는 탈레반 손에 아프간 보유 자산이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부분의 자산이 해외에 예치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프간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따로 약 3억 달러의 현금은 아프간 중앙은행 본점과 지점, 대통령궁 지하 금고에 분산돼 있었습니다.
아프간 은행의 해외 예치 이유.
일반적으로 금융 통화 정책이 불안정한 개발 도상국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영국은행 등 국제적으로 안정성을 인정받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에 국가 자산을 예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지난 2001년 탈레반 1기 정부가 축출된 후에 들어선 민간 정부는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미국 등 해외 지원금으로 충당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기금 등으로 이뤄진 대부분의 자산은 해외 은행에 예치돼 있었습니다. 또한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도 유엔 산하 세계은행의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탈레반이 재장악하기 전에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는 당시 시가로 13억 달러가량의 금괴와 증권 등을 포함해서 약 70억 달러의 자산이 예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 약 20억 달러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투자은행 등 해외 계좌에 예치돼 있었습니다.
탈레반 재집권과 자산 동결.
지난해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다시 장악하자 미국 정부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돼 있던 이 70억 달러 규모의 아프가니스탄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아프간 민간정부 자금이 아프간을 재장악한 탈레반 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유럽의 은행들도 아프간 중앙은행에 예치한 2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탈레반 정권을 경험했던 미국과 국제사회는 탈레반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탈레반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간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면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민간 정부를 축출하고 들어선 탈레반 정권은 초강력 이슬람 율법을 적용해서 공포 정치와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미국과 서방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당시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은 반미, 반이스라엘을 표방한 무장세력 알카에다의 거점이었습니다. 탈레반은 알카에다가 아프간에 여러 훈련소와 군사시설을 설치하도록 용인했고 그 결과 알카에다는 2001년 미국에 대한 9.11 테러를 단행해서 약 3,000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월 11일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 자산 70억 달러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해제하는 70억 달러 가운데 절반인 35억 달러는 극심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고 있는 아프간 국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탈레반의 수중에 자금이 들어가는 걸 막으면서 아프간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한 단계 진전을 거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35억 달러는 9.11 테러 희생자 유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9.11 테러 후 많은 희생자 유족들이 알카에다와 탈레반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에 동결돼 있는 아프간 중앙은행 자산을 배상금으로 달라고 요구해 왔는데요. 백악관은 앞으로 이 35억 달러는 배상금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을 둘러싼 논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아프간 국민들이 탈레반 치하에서 극심한 가난과 기아 위협에 처해 있는데 미국인들을 위한 배상금으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당사자인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돈을 훔쳐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fghanistan 국민들은 미국인들만큼 아프간도 전쟁으로 큰 희생을 치렀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동결 해제를 요구해왔던 탈레반 과도 정부는 미국의 조처가 일방적이고 저급한 도덕적 수준과 인간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동결됐던 자금은 아프간 국민의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번 조처와는 별도로 미국은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최대 단일 원조국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 정부가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한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아프간에 제공한 인도주의적 지원금은 5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은 또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아프간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52년생, 올해로 69살입니다. 구소련의 레닌그라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공장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레닌그라드 국립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 그는 소련 첩보기관인 국가보안위원회 KGB에서 15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 기간에 그는 동독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정보 수집과 스파이 모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0년 소련은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본국으로 돌아온 그는 이듬해 레닌그라드 시장으로 출마한 아나톨리 소브차크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정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브차크가 승리한 후 레닌그라드시 국제관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KGB에서 사퇴했습니다. 이후 그는 정치적인 두각을 나타내면서 소련 붕괴 후 첫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눈에까지 들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 8월 옐친 대통령은 그를 러시아의 총리로 임명하는데요. 하지만 넉 달 만에 옐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건강 악화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고 그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로서 국제 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다음에 치른 대선에서 그는 압도적인 지지로 러시아의 2대 대통령이 됩니다. 2004년 그는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해서 연임에 성공합니다. 2008년 임기가 끝났지만 대통령 3연임 제한 조항에 묶인 그는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대통령으로 당선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그를 곧바로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총리직을 끝낸 그는 2012년 대선에 이어서 2018년 또다시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서 지금 네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러시아는 지난 2020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대신에 한 사람이 두 차례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대통령 수행기간을 백지화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로써 이론상 푸틴 대통령이 2024년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2036년까지 무려 30년 이상 장기 집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생긴 건데요. 푸틴 대통령은 공공연히 2024년 재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아프가니스탄 동결 자금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 불만 사항을 얘기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영어 대화법 살펴보겠습니다.
Most of us do not enjoy complaining, but sometimes we must do it to get a solution.
우리 대부분은 불만 사항을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해결책을 얻기 위해 불만 사항을 얘기해야 합니다.
An effective complaint often has three steps: explaining the problem, stating your feelings, and asking for action.
효과적으로 불만 사항을 말하는 데는 보통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문제를 설명하고 당신의 감정을 진술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Here are a few phrases you can use to politely explain your problem.
여기에 공손히 당신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 쓸 수 있는 몇 가지 문장들이 있습니다.
Let's start with I think you may have.
Oh, hi. I think you may have forgotten to bring my drink.
I think you may have. 내 생각에는 당신이로 시작해보죠. I think you may have. 내 생각엔 당신이 forgotten to bring my drink. 내 음료수를 깜빡한 것 같아요.
Here is another opening line. I'm sorry to have to say this, but...
Hi, how's it going? I'm sorry to have to say this, but I noticed some damage to my clothing.
이렇게 문장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I'm sorry to have to say this, but...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요. 내 옷에 손상이 갔네요.
Or you can simplify it with the words, I just noticed.
Hi, how's it going? I just noticed some damage to my clothing.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I just noticed. 내가 지금 막 발견했는데 내 옷에 손상이 갔네요.
Here's another useful phrase. I'm sorry to bother you, but...
Hi there. I'm sorry to bother you, but my hotel room is a little cold.
이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I'm sorry to bother you, but...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내 호텔 방이 좀 춥습니다.
Or you might say there seems to be a mistake.
Hi, how are you? There seems to be a mistake on my billing statement. I think you may have overcharged me.
이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There seems to be a mistake. 내 대금 청구서에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당신이 비용을 과하게 부과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세탁소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 대화로 들어보겠습니다.
Okay, that'll be $21.50, please.
Oh, gosh. I just noticed some damage to my clothing. The shirt has a hole, and the pants have changed color.
I cleaned those myself. I don't remember damaging anything.
But these pieces are new, and I've only worn them once. Is there any chance you could reimburse me?
Let me get the manager. Okay, that'll be $21.50, please.
21불 50전입니다.
Oh, gosh. I just noticed some damage to my clothing. The shirt has a hole, and the pants have changed color.
세상에, 나는 지금 내 옷에 손상이 간 걸 발견했어요. 셔츠에 구멍이 있고 바지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I cleaned those myself. I don't remember damaging anything.
내가 세탁했는데요. 어떤 것도 손상시킨 기억이 없어요.
But these pieces are new and I've only worn them once. Is there any chance you could reimburse me?
그러나 그것들은 새 옷이고 한 번밖에 입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배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Let me get the manager.
매니저, 관리자를 부르겠습니다.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불만사항을 얘기할 때 시작할 수 있는 문장. I'm sorry to have to say this, but I'm sorry to bother you, but 이런 말에서 미안하지만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이란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